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오늘은 42년입니다. 발행된 모든 주식을 다 합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서 뉴욕 증시 역사상, 그러니까 세계 증시 역사상 최초로 꿈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버지 차고에서 이 회사를 창업했던 게 1976년의 일이니까 꼭 42년 만에 그 어떤 기업도 넘지 못했던 선을 넘은 바로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죠.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제 발표한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을 봐도 실제로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싼 제품을 잘 팔고 있는 덕분에 이익은 1년 전보다 17%나 더 올랐고요. 그러니까 적게 팔긴 했는데 비싸게 팔아서 더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혁신이 없다, 뭐가 새롭냐는 등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하드웨어 제품과 그 제품과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3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이 생태계가 애플은 참 잘 조성이 돼 있고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애플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가가 1달러도 안 되고 파산 직전에 몰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키면서 결국 세계 최대 기업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회사를 보면서 큰 꿈을 키우는 젊은 기업가들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8월 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최근에 지방 미분양이 더 늘었다는 뉴스도 보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까지 갚아가야 하는 그런 소유자들도 슬슬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요.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저런 이슈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외 나가도 요즘은 스마트폰 꼭 들고 나가고 인터넷 쓰실 일이 참 많은데 해외 나가서 스마트폰을 쓰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유용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등 오늘은 이것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성문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이걸로 확정된 거죠, 이제. 안
예,
바뀌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용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이제 8,350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뭐 경총이나 중기중앙회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재심의하지 네.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보에 예정대로 게재가 됐고요. 시간당 8,350원이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 환산액으로 치면 174만 5,150원이고요. 뭐 사업 종류와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요. 최저임금 올리는 거야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네.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저 사람은 채용해봐야 최저임금만큼의 돈값도 못할 뿐이야 라고 고용주가 판단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럼 싸게 좀 저라도 써주세요를 조차 못하게 되는
네.
그런 분들이 생기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할지
네.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 사실은 돈 많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작은 기업들이 더 부담이 높아지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 얘기 나오겠죠, 뭐.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뭐 카드 수수료나 가맹
네.
수수료 또 임대료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앞으로 정부의 좀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 받는 근로자들은 주머니가 빠르게 또 두둑해질 거고
네.
그분들이 돈을 쓸 거 아니겠느냐.
예.
그분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더 잘.
네.
그런 고민의 결과였는데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또 잘 발휘되도록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발휘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그 돈 쓰신 분한테 혹시 최저임금 오르는 바람에 쓰신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렇죠. 예.
본인도 사실은 잘 모르는.
네.
글쎄요.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이제 할 수, 그래서 항상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아동수당 지금 문제를 놓고 좀 뭔가 갈등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동수당이라는 게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취지로 아동수당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아직 좀 있습니까?
주고 있진 않고요.
예.
이제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말부터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7월 중순부터 이제 아동수당 사전 신청에 대한 결과가 개별 가구에 통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부 이제 지급 대상 탈락자들이 나오면서 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주는 건 아니고,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 10%만 빼고 90%는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6세가 안 된, 그러니까 월령으로 따지면 71개월 아이까지, 만약에 집에 있다면.
받게 되는데.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명이라면 그, 71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있다면 2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셈인데요.
예.
다만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 중 상위 1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면 못 받는 거고요.
네.
나머지 90%에 속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기준이 3인 가구,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는 월 1,170만 원의 소득. 이건 이제 단순한 급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집이 있을 경우에 집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만약에 재산만 가지고 있다. 이 사람 급여 소득이 없고
예.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11억 2천만 원이
예.
이퀄 월 1,170만 원의 소득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기준을 이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주고 있다는
아동수당을
거죠.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도 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종합 점수로 상위 10%면 못 드리고
네.
나머지 90%면 다 드립니다가 이 컨셉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사실 뭐 당신은 그 재산이 많으니까
상위 10%에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뭐 급여가 뭐. 적어도 재산이 많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약간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과
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세를 보유하고 있고 다만 대출이 없다.
그러면 전세 사는 분들.
예, 전세금 그 100%.
네.
전세금이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대출을 따로 없다 그러면 그 5억 원이 모두 재산으로 잡히는데.
집주인한테 언젠가는 받을 내 돈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1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예.
주택담보대출을 뭐 6억 원 어치 대출을
쳐죠?
받고
치죠.
있으면
예.
그 주택담보대출을 빼줍니다.
아 재산 계산할 때.
그렇죠.
대출은 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소득이 적은. 재산으로만 따지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뭐. 집인데 대출 6억 끼고 샀어요라고 하면 그분 재산은 4억으로 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하나 또 맹점이 있는 게
예.
그 가격 10억이라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예.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얼마짜리 집인지는 그때그때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뭐 그 집이 지난달에는 10억에 거래가 됐지만
네.
다음 달에는 뭐 9억에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1억에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대개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이 한 뭐 8억 내지는 7억 사이 뭐 이 정도
8억까지는
되죠?
8억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7, 8억 됩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70% 내지 뭐
예.
그 정도의 시세가 반영돼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 7억 정도로 반영됐을 텐데
네.
실제로 대출을 예전에 대출 많이 해줄 때 사셨던 분은 한 5억, 6억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그분의 재산은 뭐 1억, 2억 밖에
밖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살고 계시는 분보다 아까 전세 살고 계시던 분이 만약에 맞벌이 부부였고
네.
이분은 만약에 외벌이 부부였다. 이러면 외벌이 부부는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알겠어요.
맞벌이 부부는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현실가 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 5억 낀 분하고
네.
그냥 전세 5억짜리 사는 분하고
네.
둘 중에 도대체 누가 부자인 거냐라고
네.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10억짜리 집 대출 5억 끼고 샀으면 내 돈은 5억만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5억 전세 사는 분도 5억 재산 있는 건데
네.
다만 그거를 10억짜리 집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을 테니
예.
그러면 집 가진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보다는 돈이 없는 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네.
일리는 있는데 일리 있네요. 예. 예. 근데 정부는 그럼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네, 뭐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이제 주무부처인데 뭐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뭐 이게 객관적인 지표를 어떤 걸 적용하느냐
그래, 대안이 없지 않느냐
공시가격밖에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저 같으면 네. 방금 그 청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평균 10억짜리 아파트면 평균 한 7억 정도로 공시가격이 잡힙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평균이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공시가격에다가 대략 한 3, 40%, 30% 정도 더하면 원래 시가가 나오니까
네.
물론 지역별로 다르지만
그렇죠.
집주인들은 자기 집값 공시가격에다 한 2, 30% 더해서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해줘도
네.
그래도 뭐 특별한 불만은 없을 수도 있을
또,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계산하면 또 불만이 나오는 분이 계시긴 하겠죠.
그렇긴 하겠으나 공시가격이라는 네. 게 지금 시가보다는 작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니까.
그렇죠. 예.
알겠어요.
실거래가와 좀 참고를 해서 그런 이런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반발이 있을. 지는 몰랐나 보네요.
네.
예.
또 이 지급 기준과는 별도로 또 보건복지부의 하소연도 있는데요.
예.
뭐냐면 이 현재 이 아동수당 신청자의 환산 소득을 계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첫 해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에 대한 행정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행정 비용만 해도 최소 840억 최대 1,600억. 이러니까 이제 올해는 물론 이제 첫 해라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내년부터는 이게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이 그 걸러내는 그 과정, 그 행정 비용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 이분 재산 얼마나 되는지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렇죠.
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직원 인건비, 전산 비용,
네.
외주로 좀 줘야 되면 그 외주 비용 등등 비용이라는 거죠.
예, 이 자체가 약간 좀 낭비 아니냐? 좀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
그 분류하는 작업에만 뭐 이렇게 천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게 좀 낭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지부가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다 줍시다. 상위 10%까지 굳이 걸러내지 말고 그 돈이 차라리 싸거나
네.
그렇겠네요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이제 각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상위 10%까지 다 주는 게 맞느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저 전세금을 계산하거나 이거 대출을 빼주거나 하는 게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세금 계산할 때는 대출이 아무리 있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면 한 20억짜리 집을, 대출 하나도 안 끼고 갖고 있는 분과.
그렇죠.
대출이 한 12억, 13억 끼고 있는 분과.
네.
종부세는 똑같이 내잖아요.
그렇죠. 재산세는 똑같이 동일하게 내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빼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어디는 이렇게 또 빼주고.
네.
그것도 들쭉날쭉이네요.
예.
예.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답니까? 이것도
예.
걱정스럽네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0.49%, 0.5%
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작년에 연간 누적 수익률이 7.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2013년부터 한 4년 정도, 최근 4년에도 한 4, 5% 수익은 났었으니까
네.
올해 상당히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 많이 투자하면서 주식이 잘 안 오르거나 떨어져서 그랬나 보죠?
예,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부문의 성과가 좀 안 좋으면서 특히 5월 달에 약간 뭐 대외적인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한 날들이 많았는데
네.
그것이 5월 달에 조금 좀 손실 좀 반영되면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빨리 고갈되는 문제도 참 걱정하려면 끝이 없는 이슈이긴 한데
네.
다행히 열심히 잘 굴려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고갈 걱정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고
네.
이번처럼 계속 수익이 안 나면 우리가 지금 2060년쯤 고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앞당겨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어쩌겠습니까? 국내 주식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걸?
예.
대안이 뭐죠? 그럼 어떡하죠? 이 국내 주식 에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다른 데 나가면 좀 나으면 나가면 좋은데.
네. 일단 전문가들 분석을 빌리자면 글로벌 연기금들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위험 자산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글로벌 연기금들이 그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수익률을 많이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연기금을 예로 들면 올해에만 벌써 11%의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이제 이 특정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우리나라도 조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비중이나 이런 것 좀 네. 늘리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험 요율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 요율은 월급에서 떼가는 국민연금 얼마나 떼가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9%로 처음에 네. 도입될 때도 9%로 정해졌었지만 처음부터 이제 3% 그리고 6%, 9% 이렇게 차츰 올라왔거든요.
전부가 많이 떼고 있죠.
예. 예. 그런데 1998년 이후로는 지금 20년째 그 9%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요.
있지만
고갈되는 것만 막으려면 조금 네. 더 더 걷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 어려울 때 자꾸 돈 걷어서 돈 사람들 돈 못 쓰게 하면 즉 연금을 걷는다는 건 어딘가 쌓아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돈 자꾸 해외에 투자하면 그 돈 일단은 해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또 어려운데 그 자꾸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맞느냐?
예.
사람들 주머니에 남아 있는 돈이면 그래도 그게 경기를 살리는 돈인데
네.
그 9% 안 걷고 한 20%쯤 걷어서 어딘가 쌓아놓으면 그 돈 미래를 위해서야 잘 쓰이겠지만 지금 당장 못 쓰면 그게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이제 예를 들면 한참 공부할 고등학생에게 야, 너 참고서 사지 말고 그 돈 적금해 라고 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니?
예.
또 그런 반론도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뭐 저출산 문제라고 또 연결이 되는데 예, 저출산 문제가 결국 이런 고갈 시기나 소진 시기를 좀 앞당기는 그러게요. 그런 또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국민연금이 한 11% 정도 수익률 났다고요?
예, 올해.
올해?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제 돈을 좀 넣어서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까?
캐나다 이민을
캐나다 국민이어야 되나요?
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계속 저 계산을 하다 보면 바뀌는데
네.
이것도 조만간 다시 계산해서 내놓을 예정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는 17일에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재정 추계라는 것은 현재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소진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올해 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되는 시기이고요. 3차 재정 추계에서 이제 2060년을 고갈 시점으로 봤는데 뭐 작년에 이미 뭐 보건사회 연구원이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58년으로 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네.
이번 그 4차 재정 추계에서도 2060년보다는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뭐 빠르게는 3, 4년 정도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 요율도 마찬가지로 저 9%에서 조금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전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좀 논의가 될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 그 4차 재정 추계 발표 이후에 공청회도 열어서
네.
보험료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또 의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요. 이게 가난한 분한테 저축을 좀 더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부작용도 생기고
예.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뭐 계속 재판도 진행되고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배당을 받았는데 뭐 5천 원 나와야 되는 배당이 5천 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바람에 아, 이 주식 뭔가 싶어서 팔고 그랬다는 사건.
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만 이런지 다른 증권사들도 그런지 점검을 해보니까
네.
저희들 예상대로 다른 증권사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2개 증권사를 상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나선 결과 한 곳도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 없었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증권사에서 유령 주식 발행이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보다 훨씬 넘는 수량도 이게 만들어져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그 주식이 있으라. 그럼 주식이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근데 뭐 금감원은 이제 일단 점검을 해보니 시스템을 갖춘 것은 완벽하게 갖춘 것은 없었지만
예.
사고가 실제로 있었. 쓸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사후에 예탁결제원이 주식 총 발행수를 대조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있었다면 삼성증권 말고도 또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다면 아마 적발이 됐을 것인데 없었으니까
네.
삼성증권 말고는 이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런 그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도록 이제 지시를 했고 내년 1분기에 다시 점검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심하는 게 증권 예탁결제원은 이른바 D+1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 판 주식은 수요일 날까지는 꼭 입고하세요 하니까
네.
월요일 날 유령 주식이 발행됐더라도 수요일 넘어서는 계속 그 유령 주식이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라는 설명은 맞으나
예.
월요일에 그래서 유령 주식을 발행해서 공매도를 해놓고 수요일 전에 새로 메꿔놓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는 방증인데
네.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게 우리의 의심이죠.
예.
없었다니까 일단은 없는 걸로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불안하긴 합니다.
네. 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은채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유럽연합이라는 용어도 있고 유로존이라는 용어도 들리던데 유럽연합, EU하고 유로존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거랍니다. 예. 유럽연합은 28개 나라가 유럽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모인 그냥 모임이고요. 유로존은 그중에서도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말고 화폐도 유로화를 같이 쓰자고 한 17개 나라를 따로 그 안에서 유로존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유럽연합에는 속해 있는데 유로화는 안 쓰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뭐 덴마크, 노르웨이 등등 해서 11개 나라만 나라씩이나 됩니다. 유로존 17개 나라,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은 공용화폐를 쓰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 여러 나라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경제 대국에 대항하자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각자 자기 나라 화폐를 각자 쓰면 외환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 나라가 같은 돈을 쓰면 경제권 규모가 커져서 이제 환투기 세력들이 함부로 넘부지 못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역사적으로는 동독하고 서독이 합쳐지면서 야, 또 독일이 저렇게 성장하면 저 친구들 3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돈을 같이 쓰면서 이 돈을 유럽중앙은행만 찍어낼 수 있도록 통제를 하면 독일이 전쟁 준비하려고 돈을 자기들끼리 막 찍어내는 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돈을 쓰면 단점도 있죠. 마치 서로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주처럼 서로 보조가 착착 맞으면 장점만 있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리 묶어놓은 게 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100유로에 파는 카메라가 물가가 안정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90유로, 80유로에도 팔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 이웃나라 가서 싼 나라 가서 카메라 사오겠죠. 마치 주변에 싼 주유소 있으면 그 주유소로 손님들 몰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른 어떤 그 나라는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만약 서로 다른 화폐를 쓰고 있다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또 그 나라의 관광객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 나라 수출품이 싸 보이기도 하는 그런 또 반작용으로 보상이 돼서 조절 기능을 하지만 같은 화폐를 쓰면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단점들도 계속 생기곤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 몇 가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걱정거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자만 내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이게 슬슬 이제 원금도 나눠 갚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도래하고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분양이 지방에서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계속 진행 중인 상태죠. 사실 뭐 지역적으로 추가되었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미분양 물량이 그 많았던 지역 위주로 유지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미분양이 6월 기준으로 6만 2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수도권이 한 9,500 가구에 불과하고요.
네.
지방이 한 5만 2,500 가구입니다.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가 대략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5,200만 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절반은 이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이 편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 건설회사가 여기에 아파트 지어도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가 안 팔린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양이라는 건.
미분양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고 다 그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예측이 빗나가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 지역에 이제 공급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좀 빈 아파트로 두지 말고 싸게라도 얼른 팔아야죠. 보통 야채 파는 분들은 좀 상할 거 두려워서 갖고 온 가격보다 싸게라도 팔고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안 그런가 네.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뭐 일종의 이제 준공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빈 집들 악성 미분양인 거죠. 그게 전국에 13,300 가구 정도 되고요. 이런 집은 이제 들어가서 당장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할인 매각이 가능한 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하지 않은 게 기존의 분양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에 받았는데.
예, 예.
이걸 20% 할인해서 8천만 원에 판다고 하면 결코 달가워할 일이 아니고 자기 집값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예.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뭐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시행사 같은 경우는 전세로 장기간 건설사가 좀 돌리기도 하고
네.
일정 부분 또 뭐 싸게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뭐 건설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뭐 본인이 산 가격보다 반드시 그 집값이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그런 원칙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입주민들은 싫겠죠.
예.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죠. 예.
네, 또 어찌 보면 건설회사가 우리 집값 떨어뜨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다 짓고 났는데도 주인 없으면 그렇게 처리하고.
네.
다만 이제 짓고 있는 중에도 원래 좋기로는 짓기 전에 다 그냥 완판되고 난 후에
네.
짓는 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텐데 처음에 계약은 다 안 되고 짓는 과정에서 슬슬 계약이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때 한 30% 정도 계약률이 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 사업을 접어야 할지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통상 계약률이 한 50% 정도만 넘기면 이게 이제 중도금을 받아서 아파트 공사비를 줄 정도는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업 진행이 좀 가능한 수준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70%만 정도만 넘기더라도
예.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나머지 30%는 완공되기 전에 팔면 되기 때문에 전혀
네.
부담이 없는 거고요. 수도권의 요새는 뭐 워낙 분양 시장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아예 100% 계약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는 무슨 청약 통장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들어가서 이거 아파트 얼마예요 물어보고 가격 맞으면 사면 됩니까 그냥?
네,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선착순 분양 단계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뭐 평소에 그런 지역에 관심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단지가 있으면 좀 가급적 빨리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거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수요가 적고 안 팔렸을 테니까.
네, 네, 그렇죠.
혹시 보시기에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분양인 것 같으니 실수요자는 한번 들여다볼 만한 지역입니다라는 곳이 혹시 있어요? 참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막연한 논리가 됩니다만 본인이 뭐 지역에,
예.
지역에 해당 지역이 될 것이고 생활권이 같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기준을 세워보게 되면
예.
비교적 그런 신도시가 됐던 택지지구가 됐던 대규모 지역에 분양되는 단지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상황만 개선되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 규모가 기본적으로 5, 600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 이런 좀 규모를 갖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향후 시장이 회복되면 경쟁력이
예.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는 나홀로 아파트나 뭐 한두 동 2, 300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사실 쉽지
알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세워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미분양으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입지가 좋지
예.
않거나 뭐 가격이 비싸든지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뭐 좋지 않든지 이런 미흡한 이유가 과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미분양을 지금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때 막연히 수도권 전국 뭐 시도 단위로만 공개가 되는데 참고로 한번 제가
예.
말씀드리면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가시면
예.
국토교통 통계 누리를 들어가고 다음은 이제 주택, 그다음 단계가 승인 통계,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를 들어가서 시군구별 우리가 미분양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구 결국은 시군구로 세분화돼야 내 생활권 주변 지역에 몇 세대가 있는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중소도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구 이런 단위로까지 세분화돼서 미분양 물량이 공개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참고로 해보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 동네에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우리 동네 집값은 당분간은 잘 안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미분양하고 우리 네. 동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세부적인 입주 물량 이 두 가지 데이터만 합치게 되면 그
네.
시장 그 지역 시장의 80% 정도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많다 싶으면 집을 사러 돌아다니더라도 좀 이것저것 까다롭게 고르면서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이 몇 채다 하는 게 우리 동네 집값하고는 큰 영향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주택이라는 것은 그 지역 간의 대체성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권. 시도도 사실 너무 큰 그런 생활권이고요.
예.
작은 시군구 이 단위로다가 주택의 수급이 수요 공급이 확정되는 거고 가격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 세부 지역별 정교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주택대출 받을 때 초기에는 이자만 내다가 한 3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원금 또 같이 갚아야 되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있기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집을 결국 내놓을 분들도 생길 것도 같고 집이야 계속 쥐고 있더라도 소비를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걱정스러운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일이 이제 왜 생겼냐면 정부가 2015년부터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제 강화하면서 이자만 내던 이런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 방식에서
네.
분할 상환식 원금하고 이자를 매달 나눠 내는 방식으로 이 대출의 그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출 기간이 20년, 30년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자만 내고 갈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3년이 지금 지난 18년이 되니까
네.
이제 올해부터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가는
예.
이런 시점이 됐다. 이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환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금액은 금감원에 따르면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만
예.
578조 원 정도인데
예.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거치식 이런 그 비중이 50.2% 정도
반이 절반 정도 되니까 반이 그렇다는 거네요. 예.
네, 한 290조 원 가까운 금액을 이제 그 원금 상환 시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다른 방법은 없죠. 원금 갚아야지. 뭐 다시 또 연장 좀 하겠습니다. 거치 기간을 늘릴게요. 이건 현재 안 된다는 거죠.
거치기간 자체를 3년에서 대출, 그 자체 대출을 뭐 5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
새롭게 뭐 다른 은행을 가던 뭐 새로운 대출로 전환할 경우는 이제 가능할 수
갈아타야
있는.
갈아타야 되는데.
예,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가 돼서,
예.
LTV DTI가 뭐 이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뭐 40%로 제한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총체적 뭐 부채 상환 비율 같은 이런 DSR 이런 그 소득 증빙까지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
갈아타기가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주제는 둘 다 지방의 미분양 늘고 있고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대출자도 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미분양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사실 거의 큰 부담이 아니고요. 지방의 문제고 지방의 시장은 조금 더 갈 거로 예상됩니다만 지방도 지역에 따라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런 이제 기존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소화될 만한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도
네.
한 1, 2년 정도만 지나면 일정 부분 좀 개선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 문제는 이제 시장에 아까 이제 금액을 뭐 290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7, 80% 정도의 그런 그, 소비자는 상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동안 이 그 주담대 대출 총 금액이 1인당 평균 한 2, 2억 원 정도 남짓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고요. 상환은 좀 해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 이제 결국은 뭐 한 20, 30% 정도의 비중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고민스럽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일정 부분 그 대출 원금 상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경제 내수 위축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은행의 박갑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